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회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일주일 만에 또 어떤 이는 그 이상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야 저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삼겠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를 이곳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부족한 종을 단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간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 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마음을 비추는 거룩한 진리의 빛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결코 다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서 저희 모든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되 말씀에 놀라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탄 마귀 말씀을 회방하는 그 사악한 역사를 이 시간 펼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악한 영의 역사를 깨트리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매우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익히 이 스토리의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심지어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기억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쓰임을 받았던 한 영국의 설교자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본문은 금빛으로 인쇄할 만한 가치가 있다. 본문은 금빛으로 금을 녹여서 거기다 이렇게 실을 담궈서 금실을 만들지 않습니까? 금실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길 만한 가치가 있는 성경 본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남겼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절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세 개의 십자가 중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계셨고 주님의 십자가 왼편과 오른편에는 각각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처형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강도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지만 외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그 인간 기록자들이 남긴 그런 책인데요. 우리 기독교에는 성경만큼의 권위를 인정하진 않지만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같은 곳에서는 성경만큼은 아닐지라도 권위 있는 책으로 받아들이는 외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외경에 보면 이 두 강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디스마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게다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던 두 명의 강도 중 한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죽으시기 직전에 그 한편 강도를 향하여서 그가 구원받았음을 분명하게 확증시켜 주셨는데요. 바로 이렇게 그 강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23장을 생각해 보면서요. 가장 먼저 다음과 같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 여러분 10월 31일이 되면 그 10월 31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 할로윈이라고 막 이렇게 들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나 또 자녀들에게 할로윈을 가르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둠과 무지 가운데 있었던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였던 이 종교개혁의 원리, 그 파이브 솔라라고 하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이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있는 그 모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요. 세상이 할로윈을 이렇게 중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에서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생각해 봅니다. 오직 믿음.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성경은 이름을 소개하고 있진 않지만 십자가에서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뚜렷한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었고요.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이 남긴 믿음의 고백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보면요. 먼저 이 구원받은 한편 강도는 자신의 죄악됨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비방하고 모욕하였습니다. 35절 이하에 보시면요. 관리들이 비웃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서서 지켜보고 있었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비난과 조롱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하였던 로마의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렇게 조롱과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유대 땅 곳곳을 다니셨습니다. 주님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또 어떤 지역은 여러 차례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또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고치시며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자들을 보시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사람들은 주님을 보고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됩니다. 평소에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고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는 주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오병이어의 그 떡과 고기를 얻어먹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 모두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하나가 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 왼편과 오른편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조차 주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강도들조차도 주님을 향하여 모욕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쪽 편의 강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를 강도라 행악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도둑질과는 차원이 다른 범죄입니다. 아마도 집주인을 위협하였고 또 해를 가했을 것이고 그래서 강제로 남의 물건을 빼앗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 아래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 당시에 단순한 강도 행위를 인해서 십자가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십자가 처형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반드시 강도에다가 또 다른 죄악이 덧붙여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도 추측해 본 건데 강도나 살인, 강도 살인죄로 인해서 이 사람은 살려둘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가장 잔혹한 십자가형을 언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남을 해하고 남의 생명을 해하는 그 일을 주저없이 행하던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이 놀랍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든. 당연하다. 나는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 너무 억울하고 왜 나를 이와 같이 잔인한 십자가 형틀에 처형하느냐라고 당국자들을 모욕하고 욕설을 퍼붓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40절에 보면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비로소 여태까지 거의 평생을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양심이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고 있지만 자기의 의지로 양심을 억누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십자가 위에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시작되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기의 죄악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얼마나 많이 언급합니까? 그런데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이 짧은 인생이 아침 이슬과 같이 참으로 눈 깜빡하면 지나가고 말 이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의 믿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우심을 보고 인정하게 됩니다.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군중심리에 휩쓸린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한국에 정말 대규모 이렇게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그것을 제가 이곳에서 말할 의도는 없습니다만 뭐 반대 집회하는데 옳다고 이렇게 소리를 치면 그 군중들의 엄청난 그 시선을 아마 감당해내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또 찬성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혼자만 반대라고 외쳐보십시오. 그 물리적인 폭력이 아닐지라도 사람들의 그 시선, 사람들의 조롱의 눈빛,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비난과 모욕을 쏟아붓고 있는 이 비난과 모욕의 한복판에 한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지만 그 십자가들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 중앙에 있었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음을 비로소 이 강도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무한한 그런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는 심판의 그런 저주의 진노의 십자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옆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고난받으심은 수많은 죄인들의 십자가의 죽음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그곳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십자가와 또 다른 편, 그 한편 강도의 십자가는 전혀 다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외경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기록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형제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형제는 아니었을지라도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십자가 위에 써 있는 패에는 강도 살인자 게다스, 강도 살인자 디스마라고 하는 죄패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어떤 표가 붙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명이 아닙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를 붙이고 싶었지만 빌라도가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은 죄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영안이 열리게 된 것이고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이 한편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죽어가는 죄인으로서 연약한 목소리지만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맞서서 이분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분은 이루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살펴보면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상세하게 짚어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죄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양심을 억누르고 또 자연 증거들을 억누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세 번째는요.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 자비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42절에 보면요. 그 강도가 주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떠한 믿음과 비교해 보아도 놀라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그 기적의 현장에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십자가에서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죽어가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왕,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멸시를 받고 침뱉음을 받으시는 순환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편 강도의 고백을 살펴보면요. 이분은 온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세, 천국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잠시 후면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내세로 들어가십니다. 천국에 들어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되실 그 복된 처소 천국을 당신의 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서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에서는 더 이상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 없도록 십자가의 형을 언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이분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당신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진리는요,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열정과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십니까? 누가복음 23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그분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죄 가운데 죽어가던 불쌍한 강도의 간구를 들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왜 이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열정을 생각했는가 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처한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어떠한 형편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이 처해 계신 상황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때 주님이 남기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생 마음에 열정을 가지셨던 그 열정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도 결코 내려놓으실 수 없으셨던 주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에 가는 죄인을 구원해 내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평생의 삶의 관심이셨고 또한 소원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은 이때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의 피 가운데 잠겨 계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럴 때 보면 참 제가 설교자라고 하는 것이 참 고민이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을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 참 저에게는 힘듭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지옥을 넘나드는 사투의 시간을 벌이고 계셨을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그런 고통들을 경험해 보는데 여기 와서 한 번은 포이즌 아이비를 처음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밤중에 일어나서 거실에서 불을 켜놓고 밤새 이렇게 그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 그 페인이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조금 괜찮아지면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저에게 확 밀려오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가 조금 나아지는데 또 밀려오고 그래서 정말 잠을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진정이 되지 않는 고통은 내 생애 처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요. 아마 제가 경험했던 것 수백 배, 수천 배의 고통이 주님은 그 고통의 깊이 가운데 계셨을 것입니다. 기력이 점점 쇠해가면서 손과 발에 박힌 못으로 인해서 손과 발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몸이 점점 아래로 처지게 되는데 손과 발에 뼈를 뚫고 박힌 그 못에 주님의 모든 체중이 실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스러지는 정말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이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너무나도 잔인한 그런 십자가형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고 빨리 이 고통이 지나가기만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자신을 엄습해오는 이 고통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주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지만 성경에서는 7마디의 말씀만을 남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의 말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때 옆에 한편의 강도가 주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호소가 들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이 한편 강도의 이 떨리는 음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저하면서 나의 이 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주실까? 그런 그 두려움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서움과 그런 주저함 가운데서 작은 소리로 아마 옆에서 죽어가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그렇게 주님께 아뢰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즉시 고난으로 인해서 감겼던 그 눈을 뜨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의 눈으로 그 강도를 바라보셨을까요? 고통 가운데서도 엄청난 그 초인의 힘을 발휘하시며 눈을 뜨시고 그 강도를 쳐다보시고 말씀을 남기셨을 겁니다. 그럼 가끔 이렇게 재난의 현장에 보면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렇게 초인적인 힘을 이렇게 발휘해서 자녀들을 불구덩에서 막 꺼내는 그런 일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제 옷에 이렇게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엄마를 부르면서 이제 집으로 막 달려갔죠. 그러니까 옷에 불이 붙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불을 다 껐어요. 그래서 뭐 화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얼마나 그 지혜가 없는 일입니까? 손이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녀가 그렇게 불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내 손이 화상을 입지 안 되지 어떻게 될까 그렇게 고민하는 어머니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냥 초인적인 힘이 나는 거죠. 힘이 없는 분들도 그런 힘을 발휘해서 어떤 자녀를 구해내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께서 서서히 죽어가시면서도 자신을 향하여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이 강도의 음성을 들으시는 즉시 눈을 뜨시고 그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자신의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 강도를 주목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하는 죄 용서함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모욕과 비난을 쏟아붓는 사람들 죄 없으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그들과 하나로 어우러져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비난하는 그 강도들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들의 죄 용서함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힘입어 한편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향하여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였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생각지도 못한 그가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자비를 베푸시며 오늘이라고 하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그 영혼을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분이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데 있어서 열정이 불타오르시는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 누구든지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멸망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면 그분이 은혜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론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두 개의 적용을 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직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저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한편 강도가 당했던 그 끔찍한 고통이 살아서도 무서운 것이지만 그러나 죽어서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저와 같은 설교자를 이 단에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열정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그 그리스도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면 주님이 기쁘게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자기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눈조차 뜰 수 없는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도 한 죄인의 간열픈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자비로우신 그리스도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같은 본문을 들고 또 한번 설교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람쥐 강도를 보십시오. 주님이 죄 용서함의 기도를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주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 한 강도는 자기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떨리는 주저하는 음성일지라도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고백하십시오. 주여, 나를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또한 또 하나의 적용은 이미 그리스도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구원받은 성도들 위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마지막 그 1초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쓰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재물들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삶과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시며 남은 모든 기력을 다 모으시고 입을 벌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포하셨던 이 주님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너무 냉담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 자기 중심적인 일에만 매여서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신 주님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죄악 가운데 멸망에 가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사용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렬하고 뜨겁게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찬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이동우 집사님 좀 나오셔서 성찬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